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은 1977년 도토리현에서 마츠모토 교코 씨가 납치된 달입니다. 또한 10월 5일은 요코타 메구미 씨의 53세의 생일입니다. 아직 일본에 귀국하지 못한 납치 피해자들의 조속한 귀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2017년 9월 20일 아베 총리는 유엔 총회에서 일반 토론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북조선 관련 내용의 연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보리 리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일본의 변함없는 결의라고 저는 주장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토론을 단 한 가지, 북조선에 대해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월 3일, 북조선이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그것이 수소폭탄의 폭발이었는지는 차치하고 규모는 전례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그 전후인 8월 29일 북조선을 제재하기 위해 안보리가 통과시킨 결의 제2375호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9월 15일에 북조선은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모두 일본 상공을 통과시켜 항속 거리를 과시한 것이었습니다.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눈앞에 임박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온 군축의 노력을 북조선은 웃어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비확산 체제는 역사상 가장 확신적인 파괴자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이번 위기는 독재자인 그가 대량 살상 무기를 손에 넣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파악해온 것과 질적인 면에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북조선의 핵무기는 수소폭탄이 되었거나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운반 수단은 조만간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20여 년, 우리는 그동안 어느 독재자에게 여기까지 방치했으며 북조선에게만은 우리는 결과적으로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앞의 현실입니다. 동시에 이를 허락한 것은 결코 대화의 부족은 아닙니다. 대화라는 것은 북조선이 우리를 속이고 오히려 시간을 벌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시도는 전부 무산되었습니다. 어떤 성산이 있어서 우리는 세 번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것일까요? 북조선은 모든 핵탄도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압력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요코타 메구미라는 13세의 소녀가 북조선에 납치된 지 올해 11월 15일이면 마침내 4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메구미 씨를 비롯해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북조선에 납치된 상태입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조국의 흙을 밟고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과 포옹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조선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일본은 일미 동맹에 의해 그리고 일미한 세 나라가 결속하여 대항해 가겠습니다. 모든 방법은 탁자 위에 있다고 하는 미국의 입장을 계속해서 지지합니다. 게다가 저는 북조선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실현할 수 있는 안보리 결의 제2375호는 9월 11일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은 북조선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북조선에 대해 노선의 근본적 변화를 강요하는 우리의 의사를 명확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호소하겠습니다. 북조선은 이미 미사일을 발사하여 결의를 무시하였습니다. 결의는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핵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건, 돈, 사람, 기술이 북조선으로 가는 것을 저지한다. 북조선의 루차의 결의를 완전히 리행시킨다. 모든 회원국에 의한 일련의 안보리 결의의 엄격하고 전반적인 리행을 확보한다. 필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북조선의 도발을 중지할 수 있는지 어떨지의 여부는 국제사회의 련대에 달려 있습니다. 남겨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자리하신 여러분, 북조선은 아시아 태평양의 성장지역에 인접하여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면한 노동력이 있고 지하에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한다면 북조선은 경제를 비약적으로 늘려 민생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야말로 북조선의 밝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납치,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인류 전체의 위협이 될 것이며 개척할 수 있는 미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조선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결속을 다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인물인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번 방송에 이어 19세기 중반인 에도 시대 말기의 무사로 일본의 개혁을 주도해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인물인 사카모토 요마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카모토 요마는 현재의 도쿄인 에도에서 금술 수행을 마치고 고향인 토사로 돌아온 후 유명한 화가이며 유학을 공부한 가와다 쇼로로부터 일본이 세계와 대등하게 교제하려면 커다란 배와 그것을 움직일 인재가 필요하다고 배웠다고 합니다. 또한 가와다 쇼로는 서양에서는 증기로 움직이는 배, 대포를 갖춘 거대한 군함, 지상의 철도를 깔고 많은 짐과 사람을 싣고 수백 리나 달리는 기차, 멀리 떨어진 곳에서 편지를 보내는 전신이 있다는 것 등을 요마에게 알려주고 외국에 큰 배를 사서 해양에 진출하여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 리익을 올려 국가를 풍요롭게 하여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 것이 일본이 취해야 할 길이라고 설계하였습니다. 요마는 젊었을 무렵 에도에 미국의 검은 배가 내항했을 때 유난 경비에 동원되었는데 외국에 이겨 고향에 돌아가리라는 용감한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마는 가와다의 가르침을 참고로 냉정하게 생각하면 당시 일본에는 소양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젊고 순수하였던 요마는 이 도사의 벽전에서 가와다의 신선한 이야기를 듣고 외국의 발전 상황과 일본의 현상의 차이를 알고 놀라움과 함께 쇄국 정책에 의하여 외국을 배척하고 있는 그 당시 정권 세력이었던 막부의 체제는 잘못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 요마는 일본을 바꾸기 위하여 전국을 매진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일본 각지에 막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탄생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지휘한 요마는 막부로부터 위험 인물로 감시받게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최근에 도쿄 도내의 박물관을 찾아 사카모토 요마의 사후 150주년을 기념한 그의 생애에 관한 특별 전시회를 관람하였습니다. 전시회에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가 직접 작성한 그림 손중 8책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손중 8책에는 헌법의 제정, 의회제 도입, 근대적 군대의 창설 등이 소설되어 있었고 마치도 미래를 예견한 것처럼 혁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특별 전에는 1867년 11월 15일 요마가 33살이 되는 생일날에 자객에 의하여 암살당한 방에 걸려있던 요마의 피 흔적이 남아있는 족자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족자에 씌어진 글과 그의 피 흔적을 오랫동안 보면서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일본은 그 후 그가 염원하던 민주주의 국가가 현실로 되고 그 일본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전시회를 돌아본 후 요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입구에 있었던 요마의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저는 북조선에 있을 때 조선민족은 5천년 역사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다라고 학교에서 배웠지만 역사를 변혁시킨 위대한 인물의 전시관, 박물관, 기념관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와서 역사적인 인물을 소개한 책과 그들을 소재로 한 영화, 연극, 기념관, 박물관이 많아 일본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카모토 요마의 생애와 활동을 소개한 특별 전시회를 관람하고 느낀 것은 일본은 역사적으로 여러 시대를 대표하는 선각자들이 많았고 역사를 기준이 보존하는 훌륭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저는 150여 년 전에 근대 국가를 목표로 한 사카모토 요마의 사상은 오늘의 북조선에도 참고할 점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핵과 미사일이 있으면 국가가 부유해진다고 선전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일본에서 본 북조선의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네요. 국제사회를 적으로 만들고 세계 각국과의 무역이 차단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도 시대의 무사로 일본의 개혁을 주도해 근대화를 이끈 인물인 사카모토 요마에 대하여 두 번에 나누어 소개해드렸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생활에 유익한 일본의 여러 가지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많은 정치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0월 6일 14선언 10주년을 맞이한 남북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4일에 남조선 그리고 북조선 사이에는 10년 전에 2007년에 두 번째 남북공동선언을 좀 발표했다가 10년 됐던 10주년이란 그런 기념날이었습니다만 7.4 공동선언 10주년이라고 하면 뭔가 이런 것을 이런 날을 좀 계기로 북조선 쪽에서 대남 대화, 대남 뭔가 좀 제안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우리는 다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북조선 쪽에서는 아무거나 대화 관계 개선 제안란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역시 이 북조선이 지금 한국의 대미 주정 자세라고 할까 자주성 없다고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너무 강해서 이번에 14를 좀 기념으로 하는 뭔가 새로운 그 남북관계 개선의 좀 움직이라는 것은 좀 만들 수가 없었다고 아마 북조선 쪽에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물론 그 북조선의 자세라는 것은 좀 잘 보면은 남북관계 개선을 좀 너무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그다음에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북조선 전쟁을 한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도 근전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틀림없이 좀 사실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좀 지난 7월 17일 날에 한국 문재인 정권이 먼저 군사 회담을 좀 가지다가 그 다음에 남북 접수자 회담을 좀 개최되도록 하는 이러한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만 군사 회담을 좀 먼저 하자라는 것은 북조선이 원래 계속 좀 주장하고 지난 정권랑 그 이명박 정권이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이 항상 이런 것을 거부해왔다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자기가 군사 회담을 좀 하자라고 그런 식으로 제기했던 것은 물론 북조선 눈으로서 볼 때 군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군사회담, 그 다음에 남북접십자 회담, 이런 순서에 관해서도 그것도 북조선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쪽에서 받아들이고 역제안을 좀 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당연하게 북조선이 남조선의 그런 대북전쟁의 내용이라는 것은 근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물론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때가 이제 좀 그 북조선의 자세라는 것은 좀 잘 보면은 중요한 것은 먼저 문재인 정권이 제기한 요한 그런 군사회담 접십자 회담 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 부정하는 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있다고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시한 것은 그 자체가 근전적인 태도라고 볼 당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북조선의 자세라는 것은 간독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이 북조선이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름을 좀 저들로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너무 간독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한편에서는 좀 너무나 좀 대미 자주선이 모자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그 사도 시스템 좀 고고도 미사일 좀 방위 체계란 것은 주한미군에 좀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좀 그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이지만 그 북조선 눈으로서 보면 지나치게 미국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문재인 정권과 남북대화를 할 좀 시기가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남북대화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 후에 내년에 돌아오면 역시 2월 달에 평창에서 올림픽 게임을 좀 개최될 테니까 이런 그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북조선이 좀 선수단을 좀 방영하고 한다면, 참가를 한다면 어떤 남북관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 후에 그 직후에 원래 예정되고 있는 그 미국 한국 사이의 군사 합동 연습에 대해서 남조선 그 문재인 정권이 거기를 좀 연기하도록 할까 말까 연기하도록 좀 하면서 미국을 좀 설득할까 말까랑 이런 것도 북조선이 너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좀 계기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움직임이 나올까라는 것은 역시 우리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지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도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4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46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 또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33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705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450kHz 밤 1시부터는 주파수 733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